팟캐스트
사십춘기.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사십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십춘기.
네. 아, 오늘 또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송기타가 갑자기 이제 또 한 시간 전에 와이프랑 둘째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또 큰 애도 집에 있고 해가지고 지금 도저히 상황이 안 돼가지고 같이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40대 삶이란 게 이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40대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 하려고 약속 잡으면 또 뭐 회사든 아니면 집에서든 어디든 뭐가 또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인생엔 예측할 수 없고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하루 한 치 앞도 잡을 수 없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계획을 3주 전부터 이 날짜 잡아놨는데 참 그렇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
아 요즘 감기 뭐 코로나 다시 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다들 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절반이 네. 회의 들어가면 절반이 다 독감.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 죽겠어요.
네.
다들 엄청 감기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새해 다짐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운동 얘기한 사람 꽤 있었는데 어떻게 운동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저는
전 아직 네. 네.
아, 저기 여건반님 아직 시작 못 하셨다고요? 아니, 저희한테
네, 저는
저희에겐 또 구정이라는 또 그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력이 또 있기 때문에
나 약간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바로 그 포인트예요. 진정한 새해는 구정부터지. 진정한 새해는 구정부터지. 암만
어차피 뭐 나이도 안 먹는데 뭐 이제 새해 된다고 해서
맞아요.
그죠? 저는 아직 시간 있어요, 그죠?
네. 네, 저는 동네에 있는 또 애청자 몇 분이랑 한번 5km 며칠 전에 한번 뛰었어요.
오 대박.
그 제가 옛날에는 하프 마라톤 몇 번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코로나 전이어서 진짜 오랜만에 이제 뛰었는데 그 이 앱이 있거든요. 이 운동하는 앱이 있는데 스트라바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전 거를 보니까 2019년인가 아무튼 되게 오래된 거예요.
코로나 전이네.
그러니까 달리기에 한해서는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너무 상쾌하고 아침을 열면서 그래서 일단 저는 한 번은 했고 앞으로도 좀 이제 종종 하려고 예 그렇게 계획 중이에요.
일단 시작을 했어요.
시작이 반이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네.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반의 반이니까
반에,
끝난 거네요.
거의 다 온 거네요. 네. 거의 다 온 거네요. 75%.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전 구정 때 하겠습니다.
네. 다시 기약한 것으로.
양드럼님은 어떠세요?
한국인의 음력이죠. 네. 저는 뭐 저는 제가 운동을 새 다짐이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딱히
아, 그럼 괜찮은가요?
농구를 하셨나요?
좀 취소할까요?
농구, 사실 오늘 농구인데 오늘 녹음이 잡혀가지고 오늘 농구 미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수요일마다 하시는구나.
네.
오케이.
네. 오늘도 저희에게 들어온 소중한 사연들 그리고 댓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이거를 소개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쳤는데 저희한테 첫 번째로 사연 보내주신 분 40대를 맞이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40대를 잘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셨던 분께서 40대를 맞이하는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 조언 감사합니다라고 답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에피소드도 감사히 듣겠습니다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한 번만 듣고서 친절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듣고
꾸준히 들어주시네요.
아 너무 감사해요.
진정한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가 스캇리8821 예, 스카님 네. 감사합니다.
스카님 감사해요.
네, 저희 예, 그 팟캐스트 통계 보면은 지속적으로 들어주신 분들 꽤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서건반이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 김드럼님이
네.
예, 괜찮아요. 제가... 김드럼님이 예, 읽어주세요.
예, 제가 다시 대신하겠습니다. 아이디 우공이 어디가님이신데요. 제목에 이끌려온 40 후반대 청취자입니다. 공감이 많이 되네요. 구독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을게요. 특히나 아홉 번째 에피소드인 40대에게 연말이란이라는 에피소드를 보시고서 댓글을 감사하게 달아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MSC7268님께서 40대에게 연말이라는 주제 보고 바로 구독합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요 주제가 꽤 좀 흥미로우셨나 봐요. 많은 분들께.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40 중계다 보니까 또 제목도 네. 이렇게 40대 연말이라 아무래도 이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이어갈게요. 그 폴 네. 스미스님께서 댓글을 두 개 걸쳐서 해주셨는데 역시나 같은 토픽이에요. 40대에게 연말이라는 데 대해서 첫 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탈하시고 건강하세요.
무탈. 네. 중요하죠. 감사해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은 분께서 이제 그 다음 토픽이었던 새해와 인생 계획 그리고 MBTI 해서 항상 잘 듣고 있는 82년생 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연달아서 이렇게 폴 스미스님께서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서는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본인의 정보를 약간 이제 82년생
남 노출하셨네요.
82년생이면 40대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40대죠. 그죠.
그러니까 네, 공감하시는 분이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계속 저희도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트렌드면은 가면 갈수록 댓글 다시면서 신상을 하나씩 이렇게 공개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조만간. 뭐,
예, 부담을 드릴 필요는 없고 네. 네 아무튼 편하게 하셔도 되고 네.
네네네. 편하게 계속 네.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건바님이 마지막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레이크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공유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든 에피소드 다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 중이라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는데 40중기 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직업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시니 오랜만에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생기가 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솔직한 이야기 잘 부탁드려요. 라고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질문 주셨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섯 번째 에피소드 주제가 직업이었는데 할 뻔했던 직업 말고 진짜로 내가 19살로 돌아가서 새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직업 전공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40중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하나 더. 30대로 돌아간다면 무얼 꼭 해보고 싶으신가요? 감사드리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라고 말씀 남겨주셨어요. 네, 너무 질문도 코멘트도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질문에 대한 답을 감사합니다.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연말 전에 이걸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녹음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녹음 그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소개드리는데 네, 이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하나 30대로 돌아간다면 뭘 꼭 해보고 싶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건만 빼고 네, 나머지 이제 멤버들만 아마 4화인가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건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른 질문 19살로 돌아가서 정말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뭘 하고 싶은가요? 이거 대답 한번 해볼까요?
19살이면은 원래 나이로
대학교 전공을
대학교 들어갈 때 네, 대학교 전공부터 이제 한 거죠.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전공
뭐요?
철학과 말고 국문과 하고 싶은 국문과.
왜? 진짜 왜요?
제가 원래 소설도 좋아하고 국문과가 원래 제가 좋아했던 관거를 이제 깨닫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새로운데 이건 우리도 몰랐던 얘기인데.
그러네.
그러니까 글 쓰는 거, 소설 같은 거 쓰는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창작의 열이
계시잖아요.
그거랑
역시 기본적으로 창작을 좋아해서.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직업은 그냥 지금은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직업은 뭐 소설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더 힘들 것 같아요.
소설가.
힘들어. 네.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소설가 아니라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요새 그 뭐지 드라마 작가 뭐 이런 거.
그치, 진짜 힘들었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건반이 막장 드라마 같은 걸 쓸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쪽을 쓸까 쓰게 되면.
의외로 로맨스 작가가 되는 거 아니야? 말랑말랑한 어떤 감성으로?
장르, 어떤 장르를 쓰고 싶어요?
이두나 같은 걸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그런 거 난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고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 저번에 우리 뭐지? 나의 해방일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이 아,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지니까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아 이거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정말로 19살로 돌아가서 이 한 번만 더 사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이제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너무 괜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생각 드는 거는 저는 돌아가면 생물학 전공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왜냐면 제가 원래는 이제 인류학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저는 이제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사회를 분석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문과인데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요즘 트렌드가 있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자연과학적으로 가는데 거기서 한 발짝 가보는 생물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이 이제 그런 자연과학 중에서는 좀 더 인문 쪽과 연결이 가능한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원인은 동물이 움직이는 것과 같잖아요.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을 탐구하고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서 그런 걸 해보고 싶고 직업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면 뭐 저는 영화 쪽도 해보고 싶고요. 진짜로 영화 뭐 감독이든 배우든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연극 무대에 들어가서 뭐 너무 자유롭게 뭐 힘든 길이지만 뭐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또 완전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연결되기도 해요. 이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팔고 사고 이런 게 약간 자본주의에서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 얘기하나? 네 아무튼 그래서 창업 및 기업 사고 팔고 뭐 이런 경영 이런 것들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안 내줬습니다. 예.
네, 뭐
정말
네,
생물학과 하시려고
아니 뭐 알지 그치 대학 전공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 근데 공부는 할 수 있지.
그치.
그치. 뭐 그렇죠.
배움은 평생이니까. 뭐
온라인 코스도 많고 그죠. 네.
그럼요, 그럼요.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거 하기도 벅차니까 일단
살짝 네. 옆에 담아두시고.
김드롬 여건반은
저는 19살로 돌아가면은 이공계로 한번 특히
아 진짜.
공대 쪽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젠 그 기술 회사들
테크 회사에 다니니까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분들이랑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죠.
가끔씩 이제 그 경외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분들은 저 분야에서 저렇게 깊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툭 치면 그냥 쭈르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쵸, 그쵸. 주로 물어보는 입장이거든요. 여쭤보는 그쵸. 입장이죠. 아,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 딜을 하고 싶은데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등부 시작해서 가끔씩 이제 좀 더 원론적으로 여쭤보긴 하는데 그게 저런 전문 지식이 있었으면 저는 이제 공대 뭐 엔지니어 분들도 정말 고도의 전문직이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이제 기술 배워야 된다 사람은
맞아
맞아 우리가 더 공과라서 약간 이과를 해보고 싶은 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사실 그러니까 문과였긴 했는데 이제 그 이과 과목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늘 모의고사 때도 늘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역사였었어요. 세계사, 국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암기는 한다고 하는데 근데 수능이라는 게 암기 학력고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네.
이해력과 이 응용력 이런 데서 희한하게 역사가 그렇게 힘들고 정말 가장 집중했는데도 결국 수능에서는 다 틀린 게 이제 역사 쪽이었어요.
아 진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과 과목들을 좋아했었고 지금도 이제 기술에서 계속 있으면서 만약에 이게 싫었으면 제가 다른 거를 알아봤겠죠. 근데 뭐 계속 이제 재미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서 전공을 선택하려면 공대의 어떤 거를 이제 전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30대로 그러면은, 돌아간다면? 네. 그거 저희 이미 했었죠?
우리 했죠. 이거 부분에서 오는. 네.
오케이.
여건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냥 저는 사실 완전 문과 재질이에요. 완전. 그래서 사탐 과탐하면 압도적으로 100대 빵으로 사탐이 100 과탐이 빵인 거의 그 수준으로 완전히 문과 체질이라 사실 저도 좀 기술을 보유해가지고 좀 직장 생활을 지금보다는 더 낮게 하고 싶은데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공대 쪽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라는 사람의 그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저는 만약에 다시 다른 전공 제가 전공하지 않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심리학과 가보고 싶어요.
오,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마케팅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러네.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감춰진 인사이트 이런 거 되게 흥미로워하는 편이어가지고 심리학과 가서 공부하고 이제 굳이 이렇게 회사 안 다니고 좀 심리학 뭐 연구소나 아니면 병원에서 그런 심리학 상담 이런 거 하는 쪽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전공에 큰 불만 없긴 하거든요. 저는 불문과를 나오긴 했는데 불어를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뭐 불문과가 됐건 영문과가 됐건 전공을 유사한 전공을 유지한다고 쳐도 한번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아무래도 미국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영어를 미국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완전 네이티브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완전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훨씬 수월해요. 물론 영어를 그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네. 근데 훨씬 불편한 거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 인생의 네. 삶도 약간 뭐 아쉬웠던 맞아요. 점도 있는 걸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뭐 답변이 됐는지 네, 렉티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네, 앞으로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아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은 저희 팟캐스트를 재밌게 듣고 계시고 계속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저희 별점 또 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별점을 많이 좋게 주신 분들 있는데 또 의외로 이렇게 뭐 1점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좀 약간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저희 팟캐스트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은 네, 저희 애플 팟캐스트에서 이제 별점도 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모와 권력에 대하여 인데요. 네, 처음에는 와우. 이제 외모와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는 저희가 40대 외모 가꾸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전에 서건반이 자기 외모가 하도 예전보다 지금 외모가 만족스럽다고 얘기 많이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예, 선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외모는 권력입니까? 그렇다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서건반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건반이 한번 대답해볼까요?
아, 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입으로 꺼놓고 있었는데 기침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네, 지금 말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네. 외모는 저는 권력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일하는 연예계 쪽에서 제가 일을 좀 하잖아요. 이게 음악계인데 연예계에도 섞여 있으니까 특히 그렇죠. 아이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볼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창력 위주 그러니까 아이돌은 기본적으로 가창력보다는 이제 외모가 더 먼저니까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빼박인 것 같아요. K-POP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있는 업계가 진짜 극단적으로 사실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뭐. 업계가 네. 유독 그래요. 그죠?
예.
네. 그렇다면 뭐 본인의 삶에 있어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요, 서건반?
아 외모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와이프가 연극 영화과 출신이거든요.
네,
아, 그렇죠.
외모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그거에 네. 속아서 제가 지금 결혼을 약간
뭐야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나
이거 이거 돼요 이거?
지금 안 듣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와이프 안 듣는 네, 거 맞지?
안 듣는 거 맞네. 네.
혹시 형님께서 그... 1점 주신 분인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관심이 없고, 네 관심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제 연애사를 쭉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 개인 외모는 사실 좀 늘 좀 좋았던 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연애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거의 없고 이제 대신 이제 뭐 좀 네 그 뭐지 그 외 걸로 이제 승부수를 던졌어야 되는 느낌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한다든지 그렇죠. 막 이런 느낌.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 않았나 외모도 되게. 근데 이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타고난 외모도 있지만 꾸미는 외모가 중요하다. 그런 거는
그건
이제 네. 그게 저번에 제가 그 40대 들어서 그래도 좀 괜찮다고 했던 게 이제 예전에는 타고난 외모도 별론데 대학교 다닐 때 꾸미는 것도 몰라가지고 제가 또 시골 출신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40대 네. 좀 되고 나서는 이제 뭐 돈도 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옆에서 또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명품도 사 입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모도 좀 괜찮아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본인의 외모 변화에 대해서
아 심지어 며칠 전에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이제 갔는데 그 형님이 되게 아찔한 형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너 이제는 약간 느낌이 되게 무슨 이탈리아 무슨 그런 느낌이다. 모델 느낌.
이탈리아로까지 갔어?
그런 느낌이었어. 나도
지금 컨셉이 맞게 맞는 게 네 수염
이탈리아라고 정확하게 못했지만 약간 그 느낌 들으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 뭔지 알아요. 뭔진 알아요.
그쵸, 제가 네 그거 이제 미용실 가서도 제가 이제 컨셉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수염을 그러니까
마시모라고 하는 유명한 셰프가 있는데 그 사람 생각나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아무튼
네. 뭐 네 그런 얘기도 제가 태어나서 그런 외모 칭찬 받은 적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서 고마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오니까
좋아요. 그 얘기를 네. 좀 이따 어차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하다. 그다음은 누가 해볼까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여건
아니요, 김드럼님 먼저 하세요.
네, 그 권력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금 서건방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천적인 거는 이제 좀 더 나이대가 어렸을 때는 어쩌면 맞아요. 중요할 수 있죠.
맞아.
왜냐하면은 내적인 거를 볼 나이가 아니었을 때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정의하는 외모는 이제 뭐 깔끔하고 단정하게 즉 약간 자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의 중요도가 진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또 직업군에 따라서도 또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엔터테인먼트는 진짜 거의 뭐 정수죠. 이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도 외모의 실력이 가려지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굉장히 계속 이제 인기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 뭐 수지 씨라든가 그 수지 씨도 가창력이 되게 좋은데 음악성이 되게 좋은데 외모가 너무 출중하잖아요.
훌륭하시죠.
연기도 잘하고
수지의 팬이군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옛날 조금 더 리와인드 하면은 가수 김원준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데뷔 앨범부터 작사 작곡 자기가 다 하고 가창력도
그랬다면서요?
괜찮은데.
저도 사실
오히려 이제 외모 때문에 실력이 가려졌다는 얘기죠.
네, 외모 때문에 실력이 가려지는 경우들. 뭐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뭐 백컴이 됐든 안정환이 됐든 아무튼 외모가 너무나도 뛰어난데 실력도 뛰어난데 외모로 좀 더 부각되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예외적으로 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이는 직업군들의 이제 분들을 제가 예를 잠깐 들어본 거고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이렇게 후천적으로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보이는 외모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권력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 혹은 뭐 때에 따라서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요건 반은 어때요?
외모가 권력이냐? 외모가 결과적으로 뭐 인생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 그 레벨이 조금 달라지는 거는 맞는데 어릴수록 외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더 지대하고 나이가 들면 외모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 김드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해지고 좀 스팬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외모는 중요하지만 그 외모를 바라보는 잣대가 조금 다양해지는 것 같고 근데 그 잣대가 뭐가 됐건 간에 이 사람이 뭐 엄청 미인이고 엄청 잘생기고 이렇진 않더라도 뭐 좀 깔끔한 인상을 갖고 있다든지 스마트한 인상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기준이 되었건 외모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완전 미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물론 연애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많이 미치지만 저는 회사 생활이나 뭐 인터뷰 뭐 이런 데에서도 외모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거는 좀 너무 약간 이상적인 것 같고 솔직히 맞아요. 이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재밌습니다. 네. 그 김드럼이 얘기한 것도 약간 반대쪽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곤만이 처음 얘기한 거는 당연히 이제 외모는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김드럼이 얘기한 건 약간 제가 반대쪽에서
그 아예 데뷔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수지도 그렇고.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수지도 그렇고
외모가 너무 안 되면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외모가 아니면 지금 외모가 아니면 데뷔를 못 했을 가능성도 되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관점을 한번 얘기한 거는 외모 당연히
찍히고 그걸 너무나 많으니까
맞죠 그죠 맞는 것 쪽으로 이제 맞아요. 얘기한 건데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도 이제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제 완전 반대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둘 다 뭐 그쵸 말이
맞는
되겠죠.
맞는 말이죠.
네 저는 외모는 권력이다라고 당연히 권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권력 중에서도 저는 이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개념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국제정치에서 좀 나온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막 그걸 자유롭게 사용해보면은 저는 외모는 하드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파워도 아니고 그 왜냐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차이는 소프트파워는 이제 내가 뭐 위협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권력이 생기는 건데 그 외모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거기에서 오는 압도당한 느낌 그리고 이제
맞아요.
연예인들도 엄청 예쁜 분들 보면은 댓글 달린 거 보면
아우라가
엄청 찬양해 엄청 찬양해 그러니까 찬양하죠. 이 사람이 아무런 네. 그게 없는데 나랑 관련도 없는데 그냥 단지 이제 외모가 훌륭하다는 이유로 막 찬양 글이 엄청 달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 아무튼 이제 막 그런 거 보면은 그 자체로서 되게 하드 파워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예쁘면 아니 그리고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트렌드가 저희 네. 완전 초등학교 때 이럴 때에는 너무 예쁜 애들은 오히려 약간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같은 또래 집단들 사이에서도 어린 애들조차도 그냥 예쁜 사람을 무조건 좋아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미에 대한 예. 중요도가 더 높아졌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런 트렌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 장원영 씨 같은 경우가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생각해 보면 우리 때 연예인들은 이쁜 여자 연예인들은 여자 팬들이 싫어했잖아요.
그치.
안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 좀 있었어요. 그랬나요?
옛날 그 베이비 복스 사건 이런 거 보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응원하는 남자 연예인
좋아하는 남자 가수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예쁜 여자에 대한 약간 본능적인
맞아.
질투? 이런 맞아, 게 조금 그러네. 있었는데 네. 요즘은 여돌도 여덕이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예쁜 여성에 대한 동경이 더 가속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재밌는 현상이네.
저는 3월 달에
남자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압도적인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은
차은우
압도적인 인기를 또 얻으니까. 네, 뭐 차은우.
남자들이 네. 보기에도 차은우 멋있어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잘생긴 거랑 같은데
그치, 매력이랑은 또 다른 문제지.
저는 아직
남자는 남 관점 다르니까.
그리고 네. 요즘은 맞아. 보니까 그 뭐지 예전에는 남자는 여자의 이제 그 뭐 여자친구나 배우자로 삼을 때 외모를 많이 보지만 여자는 남자의 능력 같은 걸 본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네. 네, 요즘은 여자들도 젊은 여자분들이 다 필요 없고 그냥 외모가 짱이다 이런 이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이제 여성의 권위가 바뀐 그런 것에서 영향이 있잖아요.
경제력이나 이런 것도 네, 그렇죠, 관련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지금 몇 살인가 경제력도 나도 충분히 잘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내 취향대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력이 받쳐졌을 때는 외모가 더 위에 가치를 둔다는 거는 남자랑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맞아. 본능적으로는 사실 외모가 더 위라는 네, 거지.
외모 더 위라는 얘기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걸 또 다른 얘기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때는 이제 내 취향이 발현이 되는 거죠.
취향이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 3월에 그 아이브 공연 가요.
아, 미국에 와요?
네, 저희 동네에 와가지고 그래서
최애 멤버가 누구신가요? 하겠습니다.
저는 안유진을 좋아합니다.
아, 안유진 귀엽죠.
네.
가수도 그러니까 열심히 이게 관점이 해주시고.
뭐 저 가서 관련된 이야기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차은우나 장원영 같은 외모가 제가 봤을 때는 만화에서 나오는 외모잖아요. 약간 비인간적인
맞아요, 맞아요.
AI 같은 그런 거잖아요.
아름다운 그렇죠, 컴퓨터 미인 같은.
맞아. 제 생각에 저희 또래만 해도 저도 뭐 굳이 개인적으로 따지면 이제 장원영보다는 안유진 느낌인데 예전에는 인상이 좋다고 그래야 할까 좀 그런 느낌을 좋아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미사체가 완벽한 상태인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아름다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상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얘기해서... 저도 몰랐는데 최최차차라는 말이 있대요. 그거 뭔지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뭔가요?
그게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인데 최고 차은우는 차은우다래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그래서 그걸 최최차차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내 취향은 다 다를 수 있어. 나는 차은우가 아니라 뭐 NCT에 누가 대박. 더 좋을 수도 있고 세븐틴에 누가 대박.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네. 미는 차은우가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취향을 네. 넘어선 미에 대한 찬양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저는 이게 사실 나중에 얘기 또 하겠지만 뒤에 가서 저는 이제 미국에 계속 살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좀 그 느낌이 변한다고 할까?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누가 잘생기고 예쁘고에 대한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그래서 약간 이제 한국에서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취향이 바뀌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뭐 그거 이제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오케이.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엄청 예쁘신 뭐 잘생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가십성 질문인데 외모로 압도당해 본 기억이 있나요? 어떤 이성과 동성 불문하고 내가 살면서 아, 이 사람 완전 압도됐다 뭐 이런 기억.
사실 현실에서 그런 분 만나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있는지.
저는 연예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강민경 다비치 강민경 씨 20대 초반에 네네. 제 작업실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강민경 씨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본인 작업실에 지금 모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실물로 보니까
네.
되게 하여튼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나요?
피부가 되게 하얗시더라고요. 피부.
저 옛날에 서건반 얘기한 거 기억나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서건반은 이제 연예계에 있으니까 모델들을 봤는데 모델들을 보고 나서 느낀 느낌이 이들은 우리와 또 종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나한테 맞아요. 대표하거든요.
모델은 아예 다르지.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 정도로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약간 비율이나 이런 게 그냥 품종이 개량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완전 다른
포도야? 한라봉이야 뭐야?
샤인 머스켓.
일반인들의 세계하고 그 어떤 그런 분들의 세계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 다르게 들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저도 연예인 보고서 예전에 어디 사인회 같은데 그냥 우연히 지나갔는데 한창 잘 나가시던 김희선 씨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 또 절대 미인이었지 그 당시에.
그냥 옆에서 보는데도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었어요.
맞아요. 연예인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미인으로 소문난 뭐 그 김희선, 김혜수 이런 분들 미인인 거는 당연한 거고 제가 네. TV를 보면서 생각보다 저 사람 별로 잘 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연예인도 심지어 만나면 약간 얼음으로 만드는 약간 그런 그렇더라고요. 다른 세계더라고요.
인사다가 톰 크루즈 본 적 있잖아요.
톰 크루즈도 장난 아니에요. 네, 영화 일할 때 톰 크루즈를 몇 번 봤는데 톰 크루즈 이제 레드카펫 행사를 진행을 하면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그렇죠. 골수까지 다 털어먹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진짜 힘들게 준비를 해서 오기 전까지는 정말 상륙을 하면서 막 그만하라 막 약간 이러는데 정말 아련하는 순간 모든 피로와 그 원망과 분노가 일순간에 그렇죠. 정지가 되면서 다들 약간 얼음?
그분은 그렇게 키가 작은데도 그렇게 약간 그 카리스마가 확 느껴지나요? 그렇게?
키는 완전 작은데 얼굴이나 그 사람의 애티튜드나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진짜 그 공간을 압도해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압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완전 지배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약간 이렇게 얼음이 그렇군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데 지금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연예인들 얘기했잖아요. 저는 운동선수인데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를 체육부대를 나왔거든요. 상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아테네 올림픽이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래서 그 문대성의 뒤돌려차기로 금메달 딴 거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그거 기억하신 분 있어요?
네, 그럼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때 저희가 이제 TV로 그거 봤는데 그 정말 멋있는 뒤돌려차기로 이제 금메달 땄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와 멋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우리 부대로 왔어요. 왜 부대로 왔냐면 체육부대에 이제 자기 스승님이 있다고 스승님한테 이제 금메달 가지고 인사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 약간 자세가 막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관병이었으니까 공관병이 아니라 그거죠. 하여튼 CP 당직병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분을 이제 뭐 안내하고 이런 걸로 이제 갔는데 일단 키가 엄청 너무 크니까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그
아우라가 와 그 진짜 뭐 그 남자 이게 이것이 남자다 약간 이런 느낌. 남성호르몬이 막 줄줄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가 어땠냐면은 그 저희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군대는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다 아저씨들.
그죠.
근데 그 순간 거의 유치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사람이랑 비교하면
워낙 큰
이 사람은 성인 남자고 나머지는 다 유치원의 아이들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적으로
그 정도면 거의 걸리버 여인계 아닌가요?
그래서 되게 압도당한 기억이 나요. 와 이게 이게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정말 그 엄청나게 그 후광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멋있는 금메달 땄으니까 아무튼 네, 그런 생각이 나요. 갑자기
저 그 타이거 우즈를 한 1~2m 떨어져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프 경기를 저 시카고 있었을 때 이제 관람을 하러 간 거죠 갤러리로.
타이거 우즈가 전통기일 때.
예. 타이거 우즈 있고 바로 옆에 필 미켈슨이어가지고 둘이 같은 조였는데 와 둘 이게 그러니까 TV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막 퍼팅 연습하고 같은 한 조로 타이거 우즈가 드라이버 빵 때리면 사람들이 갑자기 한 3초 멈춘 다음에 우와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필 미켈슨이 드라이버 딱 날렸는데 타이거 우즈보다 뭐 예를 들면 20~30m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관중들이 한 5초 정도 멈춘 다음에 그냥 발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어떤 문대성 선수처럼의 어떤 이런 걸리버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일단 존재도 너무나도 이제 완전 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력까지 이런 거를 눈앞에서 보니까 약간 외모 자체라기보다는 그 아우라와 이제 존재에 좀 압도당했던.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얼마나 멋있었어요. 빨간 그 마지막에 빨간 셔츠 입고 막 표 포효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뭐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까 이제 서금만 잠깐 얘기했던 건데 나의 외모 변천사와 그에 따라 발생한 미묘한 차이들 내가 느꼈던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연결되는데 이제 외모가 왜 나의 삶에 중요한지 내가 본인의 느낌으로 내 직접 경험한 거를 이제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를 할 건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뚱뚱했거든요. 그때는
상상이 안 가네요.
그래서 반에서 저를 돼지라고 놀리던 애가 있었어요. 걔는 이제 노는 애였는데 남자인데 이제 걔는 노는 애였는데 그래서 저를 뭐 돼지라고 놀려가지고 저는 이제 기분 나빴는데 뭐 그 괴롭힘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불러가지고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로 가면서 이제 키가 확 크고 살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날씬한 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걔가 나보고 너 당구 치러 이번 주말에 나랑 우리 당구 치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 느낌은 그 당구를 치는 걔는 이제 노는 애들 무리였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돼지고 별로 이제 같이 어울린 애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먼저 제안하는 거야. 우리 주말에 너 당구 치러 같이 나랑 갈래. 그건 약간 그 자기의 세계를 초대하는 거잖아.
그쵸, 그쵸.
거기서 그 기억이 아직도 되게 선명해요. 아, 이게 내가 외향이 이렇게 바뀌니까 얘가 나를 대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확실히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반전이네요.
그렇죠? 어렸을 땐 좀 더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원래 더 진짜 노골적이지. 직접적이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반대로 보면 솔직한 걸 수도 있고 그 나이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충실한 거지.
네. 서건반은 전에 하여튼 20대 외모보다 지금 40대 외모가 좋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떤 주변에서 대우가 달라졌다거나 막 이런 게 있나요? 요즘에?
아니, 그런 건 전혀 없고 그 제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또 뭐 그건 약간
본인 만족이에요 그러면은.
연애 시장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이제 이미 외모가 좋아진 건 약간 이제 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이유니까.
좋은 결혼. 예.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외모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원래 집안이 시골 출신이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분위기가 외모를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거든요 저희 부집안이.
그러니까 뭐 신경 쓰면 하남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맞아 진짜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진짜로.
아 그러면 뭐
그거는 왜 그런 걸까 뭐, 하여튼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진짜. 왜냐면 딱히 뭐 사줄 게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무슨 브랜드를 입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왔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둘째 누나가 그나마 우리 집안에서는 조금 외모를 꾸미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둘째 누나가 뭐 이바이스 뭐 같은 거 저한테 사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멋쟁이 누나.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쭉 살다가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사실 알았거든요. 대학교 처음에도 몰랐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저희 다 기억하시지만 그때 양드럼이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저보고 막 너는 그래가지고 안 된다. 머리를 빡빡 깎든지 머리 확 기르든지 둘 중에 개성이나 될 텐데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약간 뭐 실험 대상자 같은 느낌으로 마루타로 삼아가지고
당구장에는 안 데리고 가셨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안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거 하기 전에는 무대에 설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사실 얘기는
아니에요.
무대에도 못
저한테 정확히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고 보컬한테 한 얘기인데 저희 기초에
그거는 이제 네네. 우리가 공연이랑 무대 만드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연출할까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뭔가 보컬이니까 보컬이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외모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서건반은 근데 일할 때도 신경 많이 쓰긴 썼어요 본인 되게 사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제가 곱슬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좋은데. 지금은 곱슬머리를 그러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엄청 스트레이트 막 하면서 스팟 하면서
제가 매직
하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외모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큰 걸 했던 게 그 스트레이트 파마를 그때 했던 건데 6만 원 당시 6만 원 주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완전 거금인데.
진짜. 와. 거금만 스트레이트 파마하는 거 우리 다 갔어요. 송기태랑 우리랑 다 가가지고.
아 그 정도였어요?
왜
무슨 퍼포먼스?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는지 모르겠네. 그냥 같이 있다 갔겠지 뭐. 네.
효과가 되게 그래서. 그냥 금방 풀려가지고 별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대신 그런 건 있는 것 같으니까 뭐지?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인데 어릴 때 이제 외모가 이제 외모에 신경 쓰는 한 남자라는 관점이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가꾸거나 실력을 키워야 된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그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외모가
그쵸?
있는 사람들도 실력은 당연히 키워야 되지만 외모가 이제 되게 출중하신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인생 자체가 좀 편하니까 노력을 좀 덜 하는 경우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거든요. 봤을 때.
그러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뭐라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지.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게 나중에 갔을 때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도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늘 했던 것 같고.
제가 외모가 보니까 예전에는 그 우리가 네. 진짜 외모는 외모고 실력은 실력 이렇게 따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외모 실력이 가리거나 실력은 좋은데 외모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외모도 자기의 능력 중에 하나로 그런
아, 맞아요. 갖고 있는 무기 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게 이제 연예인들은 저는 이제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그쵸? 게 예를 들면 아이돌 중에서 뭐 그 화장을 하기 전 얼굴도 저는 자주 봤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갑자기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도 보고 뭐 데뷔 전에도 보고 데뷔 후에도 보고 뭐 데뷔 후면은 데뷔 전후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또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갑자기 또
그쵸.
시간 중에 활동 기간 중에 성형수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방금 양들은 말한 것처럼 연예인들 엄청 거기에다가 다 모든 걸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전체적인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그 하여튼 진짜 조금씩 조금씩 다 고치고 거기다가 또 맨날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진짜 경쟁력이기 때문에 프로 정신으로다가 외모를 꾸미니까 저희가 그냥 꾸미는 거랑 차원이 다른 우리나라의 제일
전문적으로 프로, 꾸미는 거니까
그치,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들이 다 손을 봐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좋아질 거예요 아마 저희도
그죠?
그건 아닌가?
전문가의 손을 타면 조금은 좋아지겠죠.
아, 기본적인 결론으로 네. 우리도 전문가의 손을 타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나아질 수 있다.
좋은 정확한 지적했습니다. 네.
연예인 말고 주변에 저희 동아리 기수 중에 잘생긴 친구 하나 있잖아요. 저희 기수 보컬.
아 네네 그 친구 잘생겼죠. 뭐 네.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 맨날 했던 얘기가 분식집 같은 데 가면 아줌마 이모님들이 밥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건 진짜. 네, 확실히 그런 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초대해야겠네.
와서 해명하세요.
그러니까.
김드럼하고 이제 여건반은 이제 그런 경우 자기 외모 변천에 대해서 뭔가 느껴졌던 미묘한 차이나 이런 것들.
저는 사실 외모가 크게 달라졌나? 약간 이런 생각은 들고 모르겠어요. 근데 외모는 사실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그쵸. 그 20대 때는 내가 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으니까 외모에 대해서 뭐 불만도 훨씬 많고 관심이 많으니까 불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비교적 그래도 그 어렸을 때보다 변화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 자신에게 약간 너그러워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진짜 미인인 친구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쟤 진짜 예뻤는데 되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 뭐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네.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렇게 출발점이 막 절대 미인으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사점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외모에 대한 자신감 레벨이 오히려 남들의 다 소위 말하는 리즈 시절인 20대에 더 낮았고 오히려 지금은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신감 내진 자존감이 그때보다는 더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제 외모가 그래도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외모기 때문에 외모로 인해서 딱히 뭐 이득을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딱히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살면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폭이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점과 저점이 그게 크지 않다. 우리 일반인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든 생각이 이제 예전보다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외모가 좀 깎이는 느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도 느끼지만 근데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연예인 같은 분들은 진짜 이거를 얼마나 충격적일까 왜냐면 정말 그분들은 20대 때
정말 반짝반짝
빛나던 분인데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외모가 깎이면 이걸 보는 상실감이 엄청 크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좋은 게 있네요.
그게 바로 캐스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이 없어지면 맞아. 네.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안 됐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 뭐 노화가 생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크니까 그만큼 약간 그 감정의 폭이 그러니까 넓어지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보면 이제 예전에 그 여배우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나요? 그 있었죠, 그거.
알아요. 네네, 봤어요.
어릴 때 이제 봤던 게 한국에서 여배우로 살아남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맨날 그때 들었었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고. 외국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배우들의 삶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남배우 얘기는 안 하고 여배우 얘기를 했나 생각해보면 남배우는 나이가 들어도 딱히 외모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없고 뭐 중후해진다는 흔히 말해서 이것도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외모가 더 제한적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배우들은 이제 항상 이제 젊은 그 새로운 신인 여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여배우의 삶이 좀 고충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있죠. 여성 배우들이 좀 더 그 폭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맞아요. 근데 제가 연예인들 아이돌... 봐도 그 왜 정우성 같은 분들은 진짜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잘생긴 분이랑 별로 잘생기지 않은 20대 배우랑 같이 이렇게 투샷이 나오면 그 잘, 젊음이 주는 찬란함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젊음. 중요하죠.
그럴 때 네. 보면 약간 씁쓸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이런 생각은 들죠.
네. 일반인이라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다행이에요. 완전 다행이에요. 어차피 그닥 찬란하지 않았어.
네. 뭐 이제 떨어져도 한 1층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괜찮아
뭐
괜찮아.
타격 없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김드럼 했나요?
네, 저는 이렇게 뭐 체중 변화나 뭐 이렇게 그냥 늘 잔잔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딱히 노골적인 차이는 못 느꼈는데 제가 그 옷을 입을 때 거의 색깔이 굉장히 단조로웠었어요. 몇 년 전까지. 그러니까 뭐 회색, 남색, 뭐 흰색 약간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뭐 남자 다 그렇지 않나? 많이들
그렇잖아요.
많이들 그렇지 않나?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희한하게 막 오렌지 색깔 신발을 이제 사고 뭐 약간 좀 더 색깔 들어간 이런 거를 하니까 이제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좀 와, 색깔 너무 이쁘다. 그러나 이제 어떤 또 타 인종의 분들이 또 굉장히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렌지 신발 신고 가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약간 저도 너무 편하고 이쁘게 보여서 사서 신고 있는데 이게 또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막 길거리 지나가서 막 말 걸고 신발 색깔 이쁘다 막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살아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신고서 동부 간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좀 하지 않았었던 그런 장신구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패션을 조금 더 컬러풀하게 만드니까 어떤 반응들도 좀 컬러풀하게 오는 거가 좀 재밌는 그런 순간순간들이었던 게 좀 생각이 나고 그 외에는 뭐 외모 변천은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거울 보면 조금씩 이제 주름도 보이고 이제 뭐 흰머리도 보이고 이런 건데 글쎄 그거는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네. 아니 캘리포니아 얘기 제가 왜 했냐면은 제가 이제 세계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 보면 느낀 게 그 날이 쨍하고 그런 날씨를 가진 쪽에서는 그런 컬러풀한 색깔이 잘 어울려요 사람들한테. 그림 그리는 것도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원색으로 그림을 잘 많이 그려요. 특히 카리비안 쪽에 가면은 길에서 이제 그림 예술가들이 이제 그림 많이 파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굉장히 선명한 색깔들이 많고 근데 이제 약간 어둡고 좀 채도가 떨어지는 거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그렇게 그 그림도 그렇고 사람들 옷차림도 왠지 조금 더 무채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비 오고 계속 흐린데 밝은색 입어서 뭐 얼마나 티가 날까? 뭐 다들 가리고 다니는데 약간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그러니까 광 태양 광이랑 또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뭐 예, 그런 것들이 좀 잔잔하게 네. 재밌습니다.
네, 그분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한국인의 외모 집착 또는 뭐 이의 기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떤지 한국이 외모에 집착하기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그 때문에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잘 나가고 하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인데 외모 집착에 대한 것과 그리고 미의 기준에 대한 건데 미의 기준에 대한 걸 제가 먼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오니까 막 느껴지는 게 이제 몸매가 좋지 않아도 노출 옷을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녀요. 자신 있게.
맞아.
그 느낌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가 그걸 가니까 아니 뭐 살이 이렇게 삐져나왔는데 저거를 저렇게 입고 다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처음에는 약간 좀 놀라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다 적응이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계속 사니까 아 자신 있게 내가 나의 표현하는 건데 뭐 내가 뭐 몸이 어쨌든 내 몸에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입고 다니는 거지. 내가 입고 다니면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도 변하고 이제 제 눈도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적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가니까 또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되게 약간 병약한 느낌? 너무 마르고 약간
젓가락이
너무 깡말랐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건강하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진짜 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이쪽에선 저쪽이 이상해 보이고 이쪽에선 저쪽이 이상해 보이고 요즘에는
근데 또 세대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저희 때는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만 계속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 보면 저도 가끔 네. 와 됐다 당당하다 되게 당당하다.
아, 그렇구나.
그 정도 아닌 그렇구나. 느낌인데 되게 당당하다.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추려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당연히 좋은 거죠. 뭐 본인 몸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으로 본인 몸을 바라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의 세대에 바라보는 되게 미의 기준 있잖아요. 천편일률적인 미의
네.
기준.
네.
그것과 그렇죠. 거리가 되게 먼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도 되게 많이 하고 딱 얼핏 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진짜 정말 짐옷으로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랑 연결된 거니까 사실 맞아, 좀 더 좋은 느낌인데 저는. 네.
맞아요. 그게 그 이제 외모 집착, 미의 기준. 이게 이제 외모를 이제 후천적인 거, 좀 이렇게 뭐 자기 관리도 하고 뭐 머리를 어떻게 하고 화장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 관리의 일환인 게 결국에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들의 국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여건반님과 이제 양대론께서 말씀하신 거가 요즘 세대는 안 그렇다. 미국에서는 뭐 상관없이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만족이거든요.
맞아요.
자기만족, 자기 관리라는 게 결국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고 남의 의식을 그렇게 의식 안 한다라는 거에 반증인 건데 저는 그렇죠. 그거가 정신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남의 의식을 하면은 이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함으로써
맞아.
우월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약간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시간을 쓰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제 옷 내무새와 뭐 쇼핑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거를 막 이렇게 어울려 보기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인데 거기에 시간을 이제 과도하게 쓰면은 그러면 본인의 이제 삶에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매일마다 남의 시선만을 의식을 해가지고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박탈감 느끼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그거 너무 피곤한 삶이 되지 않을까.
피곤하죠.
네. 네.
자기 긍정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네, 미국에서도 이제 점점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뭐 이미 강조된 지 오래됐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긍정하고 하는 거는 좋은 흐름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당당해진 건 맞긴 하지만 여전히 미에 대한 집착과 기준은 있지만 이제 사회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가 되게 학습이 된 거예요. 여러 브랜드에서도 뭐 리얼 뷰티 뭐 이런 캠페인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당당하세요. 본인의 몸을 사랑하세요. 네. 모두가 막 그리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마르고 길쭉한 애가 이뻐. 근데 이제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내 정을.
사실 우리는 다 동물적인로 당연히 예쁘고 잘생긴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제 정치적 올바름 PC주의 이런 거랑
그건 것 같아.
내 본능은 예쁜 게 좋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관점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외모를 보여주는 업계에 종사를 하니까
그쵸.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의 시선으로 봤을 땐 본능적으로 예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하게 옳지 않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예쁜 사람이 놓아줘 소위 말한 안구정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요즘 나오는 게 추세잖아요.
네.
연령대도 그렇고 몸매, 인종 다 되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근데 때로는 약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돌아오겠죠. 트렌드나 유행은 돌고 도니까. 예. 네. 뭐 인식도
중국의
그렇고.
외모 집착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무래도 외국보다 좀 더 외모에 집착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집착은 전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은데 외모에 대한 기준이 유독 천편일률적이에요.
천편일률.
그렇죠. 그것도
어, 맞네, 맞네. 천편일률이네.
정해져 있어. 그림. 정해져 네. 있어.
그게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종적으로 이제 좀 더 동일하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맞아,
맞아. 사회적인 다양성 면에서 이거는 환경적인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잖아.
저 어렸을 때, 저 20대 때는 이상적인 여성의 그림이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었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심리적인 약간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저래야 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좀 날씬하고 머리도 길고 청순하고 찰랑찰랑 뭐 약간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소녀시대.
매력적인 여성상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도 진짜 웃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 뭐야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예를 들어 내가 소개팅이 잡힌다. 뭔가 이렇게 연애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머리를 자르고 막 손톱을 진한 색으로 바꾸고 이런 것도 약간 저어하게 됐어. 이래 되나? 내 매력도를 내가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더 천편일률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은 최소한 찾아 나서는 것 같은데 더 그때는 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한국이 뭐 여러 가지 면이 다 그렇지만 좀 예, 천편일률적이다. 뭐 너무 모두가 다 같은 것을 쫓고 뭐 경쟁하고 이런 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집착도 당연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다 맞춰야 되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오늘 에피소드는 이제 외모와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접는 것으로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